넘치는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평생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삼청 사청 해외 신도를 같이 인사합시다.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됩시다. 이런 말씀 가지고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원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입니다. 1987년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10월 1일 날 강서로 교회라. 왜 강서로 교회냐? 그때는 그 목동이 강서구였어요. 장서구. 지금은 양천구인데 그때는 강서구였어요. 또 왜 로라 했느냐? 제가 수영로 출신이라서 그러니까 그 수영로가 길 그 수영 그 길로자입니다. 길로자. 그래서 강서 길이라 강서로라 그렇게 교회 이름을 가지고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30년을 한결같이 이끌어 주시고 성장 부흥시켜 주신 은혜가 참으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개척한 지 어제 아래 같은데 벌써 30년이 되었나. 30년. 그 우리 저 지무룡 장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도 고등학생 같아. 하나님의 눈과 이 마음이 항상 예원교회 향해 있는 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곳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최고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장로회에서 또 권사회에서 또 이렇게 남녀 전도회 지교회 이 세 기관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전 성도님들에게 아주 좋은 식사, 오늘 국수가 아니죠. 식사를 잘 그렇게 대접을 하니까 모두 다 식사 나누면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천 카페에서 이제 지금까지 예원교회가 성장해온 발자취를 10년 단위로 그렇게 나누어서 사진전을 열고 있답니다. 저도 안 가보고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산부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 같이 하면서 한 바퀴 돌려고 합니다. 이 관람하시고 또 피부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 야외 카페가 준비되어 있고 또 포토존이 있어서 저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는 아니고 포토존으로. 그리고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이 사랑의 헌혈 행사가 있습니다. 헌혈 행사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헌혈 제가 청년 때 많이 해봤는데 이 헌혈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피라야 돼요. 피라고 다 받는 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교회 여러분 가셔서 내 건강이 피를 헌혈할 만큼 건강하냐 안 하냐 건강도 여러분 한번 그렇게 점검해 보시고 사회적 기여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대학생들의 사부에도 강조하겠습니다만은 청년 대학생들이 좀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는 창립 30주년인과 동시에 또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께 주신 미션인 본당을 완공을 그렇게 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원래 창립 30주년 맞추어서 공사를 완공하려고 했는데 인테리어나 음향 부분을 좀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그래 조금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제가 2월 12월 10일 날로 그렇게 입당 날짜를 잡았는데 개척하고 2년 만에 건축이 시작되었어요. 개척하니까 한 200명 모이니까 이게 뭐 자리도 없고 막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몇 명이 모여서 우리 건축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자기들이 먼저 구성을 해서 당시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고 정찬 장로님이 장로라고는 한 분 딴 데서 왔지만은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건축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본인들이 의논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등촌동에 조그마한 400평을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400평은 어마어마한 큰 돈이요. 그 당시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지하실에서 20억이라는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얼마나 모두 다 그렇게 팔아받쳤어. 다 팔아받쳤어. 고순의 장로님은 있는 거 다 팔아받치고 심지어 3일 페인트, 인천의 3일 페인트의 상무였는데 퇴직금까지 일부러 퇴직을 했어요. 그거 다 정리하려고 퇴직금 다 맞추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완전 빈손으로 미국 가버렸어요. 다 교회 맞추고. 목사님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의식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버렸어요.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헌신을 다 성도들이 막 집 바치고 전세를 하고 전세를 달세를 달세는 무주택자 융자금이 여기 있더라고. 그런 거 다 헌금하고 해서 눈물겨운 헌금입니다. 저는 또 사골세로 가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다들 축복해 주시는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때 성도들의 헌신을 보고 막 감격했던지 더 이상 이제는 건축 안 하겠다 했는데 또 이거 짓게 되었어. 이거 짓으면서 다시는 안 한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단하자 이래가지고 당회 열어가지고 이제는 이걸 끝. 저거는 이제 시에 주든지 구청에 주든지 땅을 주자. 그렇게 결의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또 일어나서 하자고 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정말요, 이제 진짜 끝이라고. 왜냐, 교회가요, 건축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요. 믿음 좋은 분들은 기회다! 축복받을 기회다! 이게 이제 믿음 좋은 사람도 하는 것이고, 좋다! 이번 기회에 내가 세상 말로 팔짱 고쳐보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또 부담스럽게, 또 뭐 교회가 돈 이야기, 제 자존심이요. 이 교회에서 앞으로는 다시는 건축이든 뭐든 돈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광고를 해도 뭐 매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들으면서도 부담스러워. 방구자이 얼마 장사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해야만 하는데 이제는 제발 이제는 우리 예원교회가 이거로서 끝내자. 왜 아멘 안 하노? 그럼 뭐 어째 더 하자는 얘기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는 시험 들고 힘은 믿음 소친 자들, 믿음 약한 사람들이 교회 오자마자 뭐저 건축이 어떻고 성교가 어떻고 하면서 돈 이야기하면 막 그냥 그 영혼은 뿌리도 내리기 전에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본당 건축위원회는 절대로 이제는 믿음으로 모두 다 헌신하지. 이제는 강대상에서는 물질 문제 말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아멘!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제가 목사님 이 빌딩 하나 샀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는 이제는 정말로 이 교회가 이 강서구 서울 수도권 사천지 깔면서 복음하는데 주역되려고 하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돼.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증거 가지고 자발적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두를 행하셔서 이제 본당 건축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한 헌신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본격적인 이제 본당 시대를 이제 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 교회가 이제 본당이 완공되었으니 이제 교회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네, 본당이 있어야 교회잖아요. 이제 제대로 교회가 되었으니 하나님 어떻게 이 교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택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예언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라는 응답을 우리 교회 주셨습니다. 자, 한국 교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동안에 그렇게 이 70년, 80년, 90년 오면서 2000년까지 오면서 그렇게 막 이 교회가 세계 교회가 놀랄 만큼 성장의 맛을 봤어요. 한국 교회 대단했어. 100만 명씩 모였어. 빌리 그레한 목사 모였을 때 여의도 광장에 말이에요. 그 광장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하게 모였어. 뭐 부흥한다는 뭐 수만 명씩 모이고 수천 명씩 모이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열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구호를 내세우면서 새로운 교단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도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교회예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회. 우리 영계 성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교회가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은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발견하고 우리 영계가 이 시대 안디옥교회를 당당히 서는데 기둥같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19절입니다. 그때의 세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라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서 그 현장에서 순교를 당한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거 다 죽여라. 저 세대반처럼 돌로 다 쳐 죽여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본격적 박해를 시작을 하게 되니까 복음까지 수많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싹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다 도망을 갔어요. 흩어졌다. 전부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피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나마 지상 최대의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중심으로 해서 흩어지질 않아. 그냥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상 최대의 명령이 하나도 성취가 안 돼. 무슨 말입니까? 흩어져야 될 시간표 때는 흩어져야 돼.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핍박을 통해서 세대반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버렸어. 다행하게도 이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는데 이분들이 누구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결론난 사람들. 자, 이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되기를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흩어진 자들 중 일부가 안디옥에까지 와서 가다가 도망가다 보니까 일부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그렇게 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이 안디옥은 지금 어느 곳이냐? 터키에 터키 안디옥이. 그래서 터키에 가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받으며 숨어있던 카타콤 같은 그 뭐 동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보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갔을 때 돌아가셨을 때에 이제 그 마지막 부탁한 요한에게 부탁한 어머니 그 집도 그 마리아의 마지막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있었던 집도 있고 그 제가 우리 강서노에 우리 목사 부부들에서 한번 그 오래전에 한번 그 소아시아 그 지역을 한번 성지를 순례한 적이 있어요. 그 터키 지역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있던 지역입니다. 안디옥 지역이에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인데, 로마 제국이 있을, 제국이 장악할 그때에 제일 큰 도시가 로마 시내입니다. 로마 시하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3대 큰 도시, 그 당시에 안디옥이 얼마나 살았냐, 인구 50만이었어요. 50만. 그 당시 부대 2000년 전에 50만이면 엄청 큰 도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50만 중에서 유대인들이 7만 명 살았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7만 명. 그래서 안디옥은 예루살렘 이 제자들이 제일 먼저 헬라인에게만 그랬어요. 헬라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소수지만은 이방을 향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제자들이 정말 순수하게 이방이 돼 복음을 전해봤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놀라운 증거가 일어났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할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순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를 해봤어요. 그런데 21절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현장을 누가 변화시키느냐. 교회 현장, 여러분 살던 지역 현장, 직장 현장, 이 세상 현장을 누가 변화시키느냐. 무리가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제자들. 이 제자, 훈련되어진 제자, 말씀이 정리된 제자, 정확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현장이 바뀌어요. 평범하게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과 복음의 생명 근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두 마음, 세 마음 품고 사는 그런 교인하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렇게 결정하고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결과가 같겠냐고요. 자, 이들은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발견했고 정확하게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예요? 돈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예요?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고?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인 하나님, 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 만난다.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문제 심각해. 사람은요, 태어나서 무슨 뭐 재벌이 되기 전에, 학자가 되기 전에, 세상으로 성공하기 전에 제일 문제 첫째가 뭐냐? 첫째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이 세상 성공하면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최고로 성공한 재벌들, 최고로 성공한 대통령 출신들, 최고로 성공했던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결과 최고로 유명한 인기 있던 연예인들 결과가 어떠냐고요? 자살, 교도소 망한 거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 이거는 인간 노력 안 된다고. 그럼 제 문제. 원죄, 원죄는 우리는 뭐 알지도 못하는 원죄. 조상 때부터 그냥 아담 때부터 내려온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눈만 뜨면 짓는 게 죄인데, 그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내 노력으로 저 도 닦고 있는 저 절간의 저 스님이나 저 수도원의 저 신부나 저 길거리 돌아가는 깡패나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 죄 문제를 언제 자범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성철 스님이 옷 한불 가지고 처사시 다 버리고 사내가 돗 닦으면서 진리 찾겠다고 그렇게 노력했던 분이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접이 수미산을 지나간다. 에베레스트 10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83년 동안 지은 죄가 내가 이렇게 많다. 하나도 못 받았다. 재물 얘기를 안 됐다. 그래서 아 내가 살았어. 무단 지옥불에 떨어진 거야. 죽어요 사람이. 죽는 게 없어요. 그 성철은 진짜 도틴 사람이요. 영적 세계 다 본 거요. 살았어. 무단 지옥불에 그래서 살았어. 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계에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겠냐고. 사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떠나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셨다. 예수가 뭐로 왔냐? 이거 해결하러 오셨다고. 예수가 그리스도 오신 이유,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을.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서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세 가지 해결받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다. 아멘. 네. 여러분이 끝났어요. 아멘. 네. 모든 문제 해결됐잖아요. 해결됐습니까? 네. 해결 다 됐어요. 네. 끝났습니까? 네. 끝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종교생활이에요. 기독교, 뭐, 교회, 뭐, 예언교밖에 없나, 뭐, 전시 집 앞에도 교회고, 뭐, 옆에도 교회, 전시 십자가 불받은데 꼭 뭐, 주차장 차 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든 이 예언교 꼭 가야 되나? 교회 뭐, 같은 교회인 줄 아세요? 여기는 제작 공동체라고. 이 복음의 원색적 복음을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훈련시키는 현장이라고. 힘이 해가지고, 3일 된 죽은 동태 눈가 쳐가지고, 세상에 나가, 이거 있잰 거, 저거 있잰 거, 이것도 좀 희미하게 그렇게 불신자 조롱받는 그런 기독교인 말고, 영적 싸움에서 그 불신자 꺾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무장하라고 말하지 않죠. 무장, 무장. 이렇게 복음이 선포될 때, 뭐요?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랬어. 주의 손이 함께했다. 얼마나 실감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했다. 주의 손이 함께하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은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가졌다고 하면 그 현장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고.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면서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이런 안디옥 교회의 탄생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는 결론이 난 교회였다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 영은 교회가 종교생활하는 막연한 사람들이 아니고 결론 난 성도가 돼야 돼요. 결론 난 교회, 이 안디옥 교회 결론 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구성 요원들 보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생명 건 사람들. 복음 때문에 생명 걸어서 여러분은 지금 돈 때문에 생명 걸고 살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서 생명 걸었어요. 우리 영계 성도들은 다 복음에 생명 걸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성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현장 갈 때마다 느낀, 이야,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위해 생명 건 오직 현장이요, 그냥. 오직 전도요. 막 오직 그걸 위해서 모든 24시 그게 맞춰 있어요. 현장 가보면, 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현장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니, 말이 전도자, 교육자가 아니지, 이건 교육자예요, 그냥 현장에서.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현장에 깔려있으니, 이 교회야말로 안디옥 교회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핍박과 환란이 있어. 엄청난 핍박이 있고, 엄청난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기다. 여기에서 하나님 복음 증거를 나를 보내셨다. 이 눈이 영에 눈이 열린 사람들. 전부 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한마디로, 삶이 우선순위가 영적이었어요. 영적인 게 우선이었어요. 다릅니다. 예수에 미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서신다고. 두 마음, 세 마음 품으면 서질 않아요. 잡생각이 많고 뭔가 내려자는 복잡한 하나님 쓰지 않으니까 불광 불급 미쳐야 정상에 오른다. 뭐든지 간에 성공하려고 하면요 세상에서도요 그 분야에 미쳐야 성공하는 거예요. 어정쩡해갖고는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예수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요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 속에 뭐요? 주의 손이 함께 역사를 납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구나. 내 사업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구나. 내 가정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구나. 내 사역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구나. 내가 섬기는 교회를, 교회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구나. 이게 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 알고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함께 하셨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생각의 틀을 깬 교회죠. 고정관념 깨트린 교회라.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 상상을 못했어요.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이지, 구원을 해도 예수님도 유대인이지만은 이 유대인들만 구원받지, 이방인들을 믿는다. 상상도 못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고 막 환상을 세 번이나 보고 할 수 없이 고넬료 집에 갔다고. 눈을 환상 보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라고 했는데 사람 찾아와서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좀 오시라 합니다. 주인이. 그 할 수 없이 간 게 고의로 이방인 아니요. 이방인인데 이방인 집에 그렇게 가게 되었어요. 이방인 집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설교를 가니까 뭐 고넬료가 누구요? 그 당시 로마 장교요, 장교. 로마에서 파송된 유대 이 유대 와 있는 이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장교가 소위 요즘 말하면 중대장이요. 대단한 그 계급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 오니까 엎드려가 팍 땅바닥에 온몸을 엎드려. 그 엎드렸단 말은 여기 코가 땅이 되는 걸 말합니다. 온몸을 전체 다 엎드린 겁니다. 그런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아 일어나 나도 사람이야 이러지만 내가 신 아니야. 사람이야 일어나라고 일을 세워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막 성령이 임하가 마가다라빵에 뵀던 성이 똑같이 내버린 거예요. 그냥 막 그래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유전부 이방인들인데. 자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엄청난 사람이 죽게 돌아왔는데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소환을 당합니다. 왜 이방인 집에 갔나? 왜 이방인 집에 갔냐?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환상하고 가가 쓰겠는데 막 역사에 나더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에 복음 전도 안 하라 하지 않았냐? 이렇게 큰 소리 빵 쳐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저는 할 수 없이 갔다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에요.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이 없는데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라는 이 사도가 말이에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고정관념 때문에. 이 참 고정관념 무슨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잘못 들은 고정관념, 잘못 박혀버린 고정관념 이것이 새로운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버려요. 에이 아니야. 그래도 거짓말이야. 아니야. 틀렸어. 고정관념 다 고정관념 무슨 거. 역사에 일어나는데도 안 믿어져. 역사 일어나고 있는 성리 역사를 했는데도 여러분요 항상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요 복음 받을 대상이란 거예요. 이거 아주 아유 저 인간은 내가 아무리 봐도 안 되겠어. 저는 불가능해. 저 인간은 구원 대상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무슨 거지든 부자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대상이다. 네. 환경, 형편, 세상 기준, 편견, 선입견 이 틀에서 빠져나와야 돼, 이 틀. 먼저 가진 정보, 이거 가지고 박혀버리니까 이 복음, 귀한 복음을 받는데 손해본단 말이에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고 하는 사실 말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고. 너는 입에 말해보시라니까요. 말해보라, 어떤 일이 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말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본문 20절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헬라인이란 무슨 말인 거 아십니까? 이 헬라인 그 당시로서는요, 헬라 철학이요, 세계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요, 뭐 이 성경도 전부 다 이 신약이 다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당시 언어는 전부 헬라어였어요. 헬라. 요즘 영어처럼 헬라어요. 헬라어로 다 통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헬라 문화,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세계적인 이 철학자들이 다 이 소위 말해 헬라 철학자예요, 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지식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가진, 엄청난 가진 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눈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자기들끼리 워낙 많고, 워낙 고상한 사람들이고, 워낙 철학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해보면 제 꼴 때리는 누구냐? 이 문학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이 문학, 이 철학 공부한 사람들. 자기 합리화를 다 하고 있어요. 네가 목사 된 게 너 아이가 아파가지고 뭐 마음에 위로받 있다고 소리합니다. 몽디를 그냥 막 확. 모든 걸 인문학적으로 설명. 전부 다 분석을 그래 해버립니다. 그렇게. 겁납니다. 그 지옥 갑니다. 그 내가 볼 때 정말로 불쌍한 거지 없는 사람. 자기 철학이 자기 것이 꽉 자기 지식으로 꽉 차가지고. 여러분, 책 많이 안 보고 공부 많이 못한 걸 감사히 생각하세요. 어설프게 공부해놓으면 이게 죽도 밥도 아니에요, 그냥. 야, 징그러워, 징그러워. 입에서 욕 나올 정도예요. 말도 안 소리를 한다니까요. 지 나름대로 논리를 편다니까요. 이 헬라 철학자들 그랬고, 헬라 사람들이 그랬다고.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대단한 거였어요, 그 당시. 뭐라고 했어요? 말하여 전파하니 복음을 말하고 전파할 때 뭐요? 성령이 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이게 확산이요. 이게 하나님 역사요. 자, 복음 전도에 대해서는 한 가지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바로 살면 꼭 굳이 말할 필요 있냐? 내 삶을 보면서 감동받아서 전도가 되어지지 않겠냐? 이런 논리입니다. 이것이 뭐 잘못됐단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의 이 본질을 놓쳤어요. 진정한 복음 전파의 본질이 뭐냐?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인가, 내 삶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걸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예리고 입으로 신하야 그렇게 중요합니다. 입으로. 그래서요, 믿어 없는 사람은 절대 입을 열지 못해요. 다른 건 다 해도 이 복음 전파는 못해요. 다른 말은 다 잘하고 노래도 잘 불러도 절대로 찬양은 잘 못 불러요. 안 돼요. 안 불러져요. 이상하지요. 입으로 복음을 말한다. 이거는 보통 사건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한다. 마가다락방이 성령 임했을 때 뭐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나타난 큰 특징이 뭐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전까지는 숨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있던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큰 증거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 조상들이 기다렸던 그 구원자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어느 정도였습니까? 주체하지 못할 정도. 너무 성령적으로 흥분해가 성령 충만해서 주체하지 못하도록 못할 정도로 그들이 외쳤어요. 전파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질 않았어요. 자, 미국의 선교학자들이요. 21세기 들어오면서 한국교회 선교가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선교의 주도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그렇게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한국 선교에 대해서 연구를 그렇게 하게 됐어요. 연구를 했는데 두 가지 결론이 나왔어요. 첫째가 무지할 정도로 돌파력을 가지고 있다. 무모할 정도로. 두 번째, 무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한국 선교가 지금 세계를 선교를 장악하게 된 두 가지 원인입니다. 자기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파송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선교지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맨날 분석하고 연구하고 계획 세고 준비하다가 나를 세우는데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저지르고 본다는 겁니다. 일단 저지르고 그냥 무조건 선교지 가요. 훈련도 안 받고 그냥 무조건 선교지 가. 무슨 계획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 그냥. 그냥 가. 가서 부딪혀 본다는 겁니다. 가서. 가서 부딪혀 본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위력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났죠. 저는 여기에 한국교회 성장의 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준비 저런 준비 다 해서 아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선교지. 여러분 일본 하면요. 일본 선교사들 무덤이라고 그래요. 일본에 가면 다 철수. 미국 사람들 철수. 영국 다 철수. 일본은 선교가 안 돼요. 지금도 1%가 안 돼요. 그 이종우 선교사가 지금 저 축하 뭐 영상도 제가 보내겠지만 이번에 뭐 종교 100주년을 맞이해서 일본은 1%, 1%, 어? 복음하자 이 운동을 이종우 선교사가 막 그냥 온 일본 전역에 막 수천 권의 책을 보내고 막 복음 보내고 막 연락해서 막 대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뭐 축하 인사 몰래 푸쭉 가서 보내주세요. 1% 하자고. 그렇게 지금 발부동을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명계 선교사 어디 갔어요? 미장원하고 있었어요. 부부가. 서울에서. 그러다가 캠프 본부 캠프에 따라갔다가 몇 분에게 팀장이 했는데 이 한마디 팀장한테 아유 뭐 충격을 받아가 메시지 달래요. 메시지 주다 보니까 와야 되잖아요. 며칠 만에 돌아왔는데 왔어 막 왔어도 계속 메시지 달라니까 전화로 줘. 전화로 전화비 많이 나오잖아. 그럼 부부고 싸우면서 전화비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번 기사 밖에 나가 공중전화 놓고 막 메시지 주고 하도 이렇게 갈급하니까 오시라고. 와, 우리 미장원 차려줄 거니까 와서 좀 여기 우리 좀 메시지 달라고. 그 미장원 차려주니까 일본 간 거요. 미장원 하면서 메시지 하다 보니 자꾸 사람들이 말이 늘어나잖아요. 할 수 없이 미장원 때려치우고 선교 시작했다고. 선교사 훈련 받았어요? 선교사 훈련 받았냐고. 그냥 갔어요. 평신도. 그래서 보니까 전교 나타나니까 내가 불러가지고 대학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 그 목사 만들어가지고 지금 일본 파송된 선교사 중에 자기가 개척해서 이 교회 허락을 허가를 받고 교회 설계를 해서 교회를 지은 건 처음이에요. 역사상 없는 사건이 이게 평신도가 가가지고 지금은 뭐 부초 지금은 문제 부초회장이 되었습니다만은. 뭐 계획 세우지 마라 그 말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 무식하라 그 말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영적 실마리가
증거할 때 그때 풀리는 겁니다. 복음을 말할 때 그때 다 풀려버려요. 나는 복음만 말했는데 내 삶까지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요. 연계된 성도는 영적 돌파력을 가지고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경제 문제 있고 건강 문제 있고 인간관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 넘어서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라니까. 글쎄 어떤 일이 나는가. 주의 손이 함께 한다니까. 그래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놀라운 체험을 해보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화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안디옥 교회의 이 좋은 소문이 예루살렘 본부, 예루살렘 교회까지 흘러가니까 거기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자, 병신도들이 흩어져가지고 막 폼을 증거하다 보니까 막 이 이상하게 불신자들이 막 돌아, 이방인들 돌아오니까 이 졸지에 교회 형성되니까 막 형성되니까 누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자 같은 사람 누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교회에서 바나바를 그렇게 파송하게 되는데 바나바는 뭐라 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영육권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래요. 다 소유를 팔아. 이때 땅이었어요. 소유를 팔아 헌금을 할 정도로 헌신적인 초창기에 그러한 헌신을 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면 사울이 회심한 이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 확 바뀌어서 예수 전하는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회심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을 해서 그 회심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워낙 핍박을 많이 한 악질로 소문난 사람이라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회심을 했는데 저 우리를 또 잡아가려고 저기 거짓말한다. 이를 위험해서 사도들을 만나오신 분들 만나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중재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나바가 했어요. 24절에 보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제 착하다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인격적으로도 잘 갖춰진 사람이란 거예요. 뭐 성령과 믿음 충만한 거 말할 것도 없고 인격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아주 갖춰진 사람. 이 바나바란 이름의 뜻이 위로자란 뜻이에요. 원래 이 사람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바나바란 이름을 지어줬어요. 무슨 뜻이냐? 권명과 위로의 아들. 그래. 권명과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교회가 큰 힘을 얻고 큰 무리가 주께 더하는 증거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권면을 한마디 말하면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을 잘 시켰던 사람이에요. 제자훈련을 잘 지켰어요. 문제와 사건 앞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롭게 가진 뿌리 체질 되도록 양육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양육 아주 심지가 견고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역을 잘 했어요. 이런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을 할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칭찬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 정상적인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도 아주 그 성품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고 메시지에 있어서 제사를 삼는 사회 이걸 갖춰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5절로 26절 하면 다소에 있는 사울을 안대고 데려와가지고 함께 1년간 머무르면서 사역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 아닙니까? 이제 이름을 바꾸는데 사울은 큰 자예요.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이 사울이, 사울을 이제 하나님 꺾어놨는데 이거를 데려와가지고 바울로 만드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잖아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과거의 전력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사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계속 이 사울과 함께하면서 사울의 사역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치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힘을 합치니까 영적 시너지 효과가 확 나타났어요. 엄청나게. 안디옥교회 성도들은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불리게 되는 말을 여기서 듣게 돼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사람,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여러분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디옥 교회의 이 복음 확산의 영적 지형도를 바꿀 정도로 바나바는 그렇게 사역을 힘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역뿐 아니라 시대적 전도자 이 바울을 복음 운동의 전면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등장시킨 기폭제 역할을 했어요. 기폭제 역할.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막 최고가 돼야 되고 자기를 알아야 되고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습관이 많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처럼 그렇게 이 세워주고 사람들 하여금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멘. 그렇게 뭘 맡겨놓으면 막 자기가 뭐 다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막 자기가 다 결정해버리고 자기가 다 막 지지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존경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야 그분은 정말로 영육관에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다 이래야지 무슨 불만이 나오면 그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교회라는 것은요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성령이 하시는 교회라고요. 그러면 두려운 마음으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성기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운명이 이루어서 어떻게든지 힘주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사역을 잘할 수 도와주는 거지. 그럼 기폭제가 필수입니까? 이걸 해야 돼요. 저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영계 전 성도가 바나바처럼 복음 회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기폭제 역할. 뭘 맡겨놓으면 희적고단이 자기가 막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막 그냥 다 그냥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짓이죠. 그러면 안 돼. 세워주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함께하고 언제나 원리스 같이 아멘 같이 더불어 같이 이 교회라는 거는 다 헌신하잖아요. 누가 뭘 것 봤습니까? 참 헌신한, 참 내놓고 헌신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향기가 나구나. 아멘. 참 매력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중에 존경가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다 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미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 말씀은요. 예원교회가 창립 30주년을 이제 맞이해서 이 시대 안디옥 교회로서의 서야 할 본질적 이유입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이 안디옥 교회는 이 안디옥 지역에서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진하신 이 말, 모든 지상 초대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실행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오직 성령이 되기 말씀을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영원한 천명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천명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만민에게 모든 민족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이 표현은요, 교회가 언제나 영적 역동성을 여기서 지금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하고 있어요.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교회는요, 복음적, 교회적, 또 이게 이 뭔가 선교적, 전도적이었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적, 전도적, 선교적, 이 복음적, 이 전도적, 선교적, 이게 되어야 돼요. 교회가 누구? 교회가 뭐요? 우리 공동체를 교회라는데 내가 교회라고, 내가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생명의 역동이 있어요. 청년 애들이 제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청년들아, 너희들이 지금 한 700명, 800명 모이는데 이 교회의 영적 역동이, 영적 지금부터 한번 일으켜 봐라. 오목사 중심으로 너희들 할 수 있다. 내가 해본 경험이 있다. 교회를 그냥 잠자는 교회를 뒤집어버렸다. 부역사 일으킨 주역이 내가 한 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멘 하더라고. 남녀 전두의 모든 기관들이 이 복음 전파를 통해 영적 기포체 역할, 역동적인 그러한 이 운동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삶을 사는 이 자체가 우리가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선교지다, 땅끝이다. 아멘. 모든 족속, 요즘도 다민족이 많이 와잖아요. 모든 족속, 이거 뭐 절호의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좀 잘 살게 되니까 이 100 국가 이상 이 나라에서 와 있단 말이에요. 선교 현장이 되어버렸어 이제. 안 가도 돼.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현장 선교사다. 여러분이 말이죠, 공식적으로 파송받아서 일본이나 뭐 해외 가면 선교사예요. 근데 여기서 다른 선교사라고, 전도는 같은 언어를 쓰는 문화고, 선교는 다른 문화를 말합니다. 그럼 다른 문화가 여기 말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증가한 선교 현장에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 나는 현장 선교사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영계의 성도들이 장립 3주를 맞이해서 영적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것, 땅의 것, 그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리아 패싱이란 말이 계속해서 방송 매체를 통해 등장하죠. 코리아 패싱. 코리아 패싱이 뭐요? 한반도와 관련된 국제적 이슈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을 소외시키는 겁니다. 한국을 재배시키는 겁니다. 한국을 재배시킨 채 주변 국가들끼리 토의가 진행되는 것을 이 코리아 패싱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문제를 두고 남북한 문제, 우리나라를 재배시켜. 재배시켜놓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리나라를 제외시켜놓고 그렇게 토의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국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 영적 패싱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영적 패싱. 무슨 말입니까? 한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제외됐다. 우리 교회가 제외됐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제외됐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얼마나 영적 안타깝습니까? 영계 저 성도들은 영적 패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안디옥교회가 되어서 전 세계 복음화를 나갈 때 내가 지금이 되게 되겠어요. 나도 하나님의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이 동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시대에 여러분이 정말 축복을 받고 후손들까지 여러분 자녀들까지 자다 소손이 이 응답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